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도의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할 때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거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2장 7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르심 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때 있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복음을 전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르심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복음 전도에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되고 그러면 서로 힘겨루게 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사실상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복음의 진리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아주 뚜렷뚜렷한 거죠. 그러니 그 일에 남자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신해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당히 향상이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교회 안에 여성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읽으면 교회는 여성들의 사역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 성령님은 남종이나 여종을 구분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사도행전 읽으면 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120여 명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요. 성령님이 남자들에게만 오셨을까요? 남자들만 성령 충만했을까요? 이를테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불을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만 설교했을까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고 베드로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설교하고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말함을 들을 때, 그때 남자들만 말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성령 충만하고 여자들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도바의 베드로가 자기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요엘서를 설명하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거는 남자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성령 충만하고, 남자들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빌립보의 네 딸은 다 결혼 시집까지 않은 처녀들인데 가이사라에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를테면 로마 교회의 베베 같은 여인도 있고, 뭐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처음 복음을 들으면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루디아가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어요. 성령님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 일꾼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이 앞에 나서서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뭘 책임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남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자들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성질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가 이제 다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오히려 성령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여성들이 열심히 활동할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는데, 이때 디모데가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여신을 섬기는 곳이다 보니까 여자들의 활동이 이렇게 많은 거죠.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에는 신전 창녀들이 많았대요. 그 시대의 신전 창녀들은 단순히 방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신전 창녀들이 에베소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데미,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신전에서 활동하는 창녀들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신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도 자기 딴에는 예수 믿는다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지나치게 활동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 그런 소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방탕한 여성들이고 자기를 꾸미기 좋아하는 여성들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여성들이고 뭔가 지배하려는 여성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도자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보시면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그런 방탕한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한 정절, 정절이 없거든요. 이 에베소의 방탕한 여인들에게 무슨 정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교회 일꾼들에게는 이 어떤 정절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선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이 말하는 선행, 이 선행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연약함을 돌보는 거거든요. 비슷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 거룩함 이런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을 돌보고 섬기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를 과시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히 배우라. 오직 조용할지니라. 두 번이나 과시하는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앞에 나서서 큰소리치고 뭘 주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면 여신을 섬기는 자리여서 여자들이 막 나서서 뭘 하고 이러지만 교회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뭔가 남자가 책임지고 남자가 앞장서고 그래서 그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들 속에서 굳이 문제를 일으켜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일이고 저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별로 오히려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아주 방탕한 여인들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선행을 행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면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여인들이 출산을 좋아했겠습니까? 화려하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인들이 시집가서 남편과 살면서 아이 낳는 이런 소박한 삶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당연히 자기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것을 선한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들은 그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남편이 뭡니까? 많은 남자를 이렇게 사귀고 많은 남자들과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방탕한 삶을 사는 것에 기쁨이 있는데, 그리고 출산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아이를 열 달 키워서 낳아서 기르는 그것이 그 시대 여인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시대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고 남편과 살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아이 낳아서 키우는 이것이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는 출산율이 낮아져요. 출산을 싫어하거든요. 우리 시대가 출산율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출산율 낮아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음란하고 방탕해요. 정결하지 못해요.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선행이나 본문이 강조하는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서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도 집중해야 될 사명이 있고 여자들도 집중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어른 어린아이 뭐 다 이게 무슨 구분이 됩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들도 엉뚱한 일에 관심 갖지 말고 그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여인들도 엉뚱한 일에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사명에 초점 맞추고 살라고 오늘 본문이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도 남자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성령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아이 어른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남자든 여자든 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한 거룩한 사명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